뭐가 그리 바빠요. 잠깐 귀를 기울여봐요. 우리 얘기 들어보아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정말 하얀데
신간 논픽션 브리핑 따북.
녹색당에서 활동하는 저자 하승수 씨가 신간을 펴냈습니다. 책 이름은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한티지에서 나왔고요. 착한 가격 8,000원에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원가 이하로 기업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도 하나의 상품인데 왜 정부는 기업에게 원가도 안 되는 돈에 전기를 판매할까요? 우리나라는 10기 분량의 발전 설비가 남아 돌면서도 원전과 대규모 전력 발전소를 짓는 나라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76만 5천 볼트의 송전탑을 건설합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로 오랜 세월 함께 살던 마을 공동체는 찬성 반대로 엇갈려 산산이 부서지고 또 주민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론 목숨을 걸고 건설을 막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쓰는 전기는 나쁜 전기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이로 흐르는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핵의 위험과 기후변화의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이윤과 원전 마피아, 전력 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흐르는 부정의한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착한 전기는 어떤 전기이며 그것은 가능할까요? 하승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전기가 착한 전기라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착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5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1월 16일에 맞춰 출간되었습니다. 이날은 밀양의 어느 할아버지 농민이 자신의 몸을 던져 나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며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3년이 지나 삼가 이치우 어르신의 명복을 다시 빌며 따북은 이번 주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10대 밑바닥 노동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야, 너로 불리는 이들의 수상한 노동세계이고 교육공동체 벗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노동의 세계를 다룬 르포르타주며 6명의 저자가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이수정, 윤지영, 백영래, 림보, 김성호, 권혁태입니다. 청소년 노동은 비청소년 노동과 어떻게 다를까요?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가 기획한 이 책은 다양한 청소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10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은 물론 없고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일합니다. 배달 대행, 호텔 서빙, 이벤트 피에로 등등 이들은 최대 약자이고 밑바닥 노동자입니다. 한 청소년 노동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는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는 트럭이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직사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요. 괜히 오토바이 타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위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님, 음식점 주인, 사무실 사장한테서 욕을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 먹고 살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처음 일할 때는 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호 지켜가며 일했다가 하루 종일 겨우 6,000원 번 날도 있었다. 그 다음 날 진짜 굶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몇 해 전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녀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다쳤던 가슴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 노동자의 밑바닥 노동을 끌어올리는 일이 전체 노동자의 인권과 사회 전반의 존엄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10대를 착취하는 우리 사회의 맨 얼굴, 이 책을 통해 만나보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일을 하는 분들과 교사들의 일독을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에세이스트 김현진이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에세이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의 라디오 에세이입니다. 친구 하나가 갑자기 새해를 맞더니 올해는 썸 타는 세 명 중에서 골라서 결혼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러면 버리는 둘 중에 아무나 나한테 넘겨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친구가 지금 연애하는 3명 중에, 지금 사랑하는 남자 3명 중에, 사귀는 사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결혼하겠다 라고 했으면 남은 둘은 넘겨, 이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 그럼 재고는 넘겨 이럴 수 있었던 거는 그 친구가 썸 탄다고 하길래 할 수 있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농담을 걸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썸이 뭔지 몰랐어요. 썸씽,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이니까 그렇게 부르겠거니 싶었는데, 아 이제 좀 알 것 같은 것이 뭔가 없는 사이기 때문에 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멋도 없이 깔끔해야 연애인 듯, 연애인 척, 연애 아닐 것. 구애받는 일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상처받는 일이 없고, 사랑해도 썸일 수 있는데 절대 티내지 말 것. 왜? 저쪽이 부담스러우니까. 사랑하려면 건성으로 사랑할 것. 저쪽이 눈치챌 만큼 진심이어서는 안 될 것. 왜 눈치채면 안 되냐고요? 부담스럽잖아요. 이쪽이건 저쪽이건 누가 다치게 될 만큼 진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갖고 그냥 흔해 빠진 연애지 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벼워졌거나 진심으로 누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굴 대했다간 다치잖아요. 걸핏하면 다치는 게 연애인데 이젠 다치면 안 되는 때가 온 겁니다. 다치면 누구나 울면서 좀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다친다 한들 울면서 주저앉을 틈이 없는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감히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연애뿐이겠어요? 다칠 일에서는 전부 빠져나갈 것. 일, 사랑, 인간관계, 뭐든 변함없이 스마트한 얼굴을 하고 뭔가 꼭 있을 것만 같은 표정으로, 실은 멋도 없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김연아의 더블 악셀처럼 순식간에 매끄럽게 지나쳐갈 것. 내가 있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얼음판에 곧 녹아버릴 것들만 몇 개 남겨놓고.
물 꺼도 미란, 물 꺼도 우한, 레디어 클럽TV 팟캐스트.
청춘, 한창 젊고 건강한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비유하는 말. 20대는요, 청춘이라고 불러도 좋을, 또 그런 말의 뜻과 잘 어울릴 그런 나이입니다. 한창 젊고 건강한 시절을 보내야 마땅할 지금 20대들에게 청춘이란 그저 취업 준비를 위해서 스펙 쌓는 시간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모 대학교 이사장이 대학이 전인교육의 장이라는 말은 철진한 헛소리일 뿐 직업교육소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대학교마다 내건 취업률 1위라는 구호만 보아도 또 20대를 대표하는 88만원 세대, 3포 세대, 잉여 세대 같은 이름들을 보아도 청춘과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 구호 아래 20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회학자는 지금 20대는 괴물이 되었다 라고 약간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여섯 번째 책 읽기, 잠깐의 겨울방학 갖고 만나 뵙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책은 바로 20대의 맨 얼굴을 들여다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입니다. 부제는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입니다. 2013년 개마고원에서 편했고요. 오찬호님이 썼습니다.
네, 저자는 사회학을 공부했고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찬호님께서 20대들의 자화상을 생생하게 듣고 암울한 시대의 원인과 경쟁사회의 정당성을 토바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와, 잘 생겼다.
아주 훈남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예상보다 너무 이렇게 젊은 훈남이 와서
학생 예, 같으세요.
좀 놀랐습니다. 예. 예.
이 방에서 제일 잘생겼어.
굉장히 그 인정하는 표적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아니 뭐 인정할 건 해야죠. 우리 셀프 소개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제가 그 책에서는 보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네.
연구원이 이제 무급이에요.
아, 무급 예.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유급이 연구원은 학교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네.
저는 무급이니까 이제 그냥 제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명예직이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박사 학위를 받고 네. 그다음에 교수가 되지 않은 고층 사회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 연구도
네.
하고 뭐 책을 내면 뭐 그 연구소 소속으로 뭐 북 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뭐 저는 제 정체성은 지난 한 8년 동안 그러니까 강사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사 왜냐하면 이제 보통 시간 강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한 8년 동안 뭐 하여튼 역대 최고일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러니까 8년 합친 강의 수가 그러니까 어떤 강사도 나를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히 강사로서 정체성이 있을 만큼
강의 시간에서 엄청난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냥 생계형 강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뭐 이제 엄청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전문 강사.
근데 또 뭐 하다 보면 만족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실제 저희 선배들 중에는 정말 생계형으로 강의를 정말 많이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생계는 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강의가 매력은 있죠. 사실상 많은 강사들이 이제 고등학교 학원 강사냐 아니냐 그 갈림길에 많이 쓰죠. 어느 순간이 오면. 근데 이제 대학교 강의는 자기한테 좀 굉장히 어떤 희열감을 좀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
일단은 인문사회 영역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사실상 보면 자기의 이론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현상을 자기가 분석한 것을 어떤 이제 남이 들을 때 굉장히 어떤 이렇게 뭔가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사회학을 하니까 늘 현상을 비판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 강사시기도 한데 가끔 편향 강사라는 오해를 받으신다고 어떤 수업을 하시길래 뭐 종북 이런 말은 안 들어보셨어요?
종북 강사.
아까 전에 제가 강사로 소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2015년부터는 한 다 강의를 이제 거의 다 그만뒀거든요.
아니 왜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아이도 크고 이제 돈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체력도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어떤 취업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가 뭔가 비판적인 생각을 접했을 때 자기의 어떤 머리가 도끼로 깨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내가 보게 되니까 기쁜 거죠. 근데 똑같은 콘텐츠로 얘기를 해도 워낙 시대가 취업난이 힘들어지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어떤 감옥이냐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게 그냥 너무 초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가 깨지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다음에 뭔가를 또 더 찾아가잖아요. 어떤 책을 연결해서 더 읽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또 주어지지 않는 것도 좀 원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 이 강의 뭐 들어보면 그때는 좋다 정도로 느낌이 오다가 이제는 별로 사실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막 그만두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취업 준비하는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재수를 많이 들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취업 준비반이 되니까 또 도무지 수업을 들으니까 세상에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완벽하게 이제 단답형 객관식 암기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봐라 뭐 자기를 되돌아봐라 뭐 이런 거 말을 하니까 너무 이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힘듦을 주는구나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뭐 상당 부분 거의 한 80%는 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도 주변에 이제 그런 강의를 같이 듣고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또 있으면 함께 뭔가를 더 이제 토론을 한다거나 뭐
선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선생님 책에 나온 저기처럼 뭐 나름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이어질 텐데 스펙
그러니까 학문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는 이야기가 다른 선생님도 저런 말 한 적 있지? 그러면 이제 관련 정보가 빨리 접해지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그냥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 다치는 사회가 어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편향 강사라는 말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끼리 커뮤니티 논쟁하거든요. 그러면 뭐 왼쪽에 얘기만 한다. 꽉 막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책을 쓰게 되신 배경이 되게 궁금한데요. 그 책을 보니까 그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그거가 계기가 되셨다고 좀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세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현진 씨도 그때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 저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들고
도넛을 들고 KTX 여승무원과 연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이제 그 책의 시작점에 있는 것은 연구의 첫날이죠. 첫날이어서 이제 제가 근데 그게 이제 인권과 평화라는 수업인데
네네.
실제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 강의가. 왜 재미가 없냐면 뭐 인종차별 네. 뭐 문제 맞냐? 그러면 그걸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렇죠. 인종차별을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업이 네. 재미가 없어요. 논쟁이 없는 수업. 네, 아, 친구들이 네. 이제 듣다가 뭐 그렇네. 네. 뭐 그럼 안 되지.
네.
본인이 스스로가 뭐 장애인을 차별하고 살아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걸 반대 못하죠. 네. 수업이 되게 지루한 수업이에요. 그런 수업. 절대적인 가치가 단정되어 네. 있으니까. 그럼 5주차 정도 되는 날이었는데
네, 네.
그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과 그 주장. 제가 근데 가지고 온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뭐 그 사건은 논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100명일 때 정규직 파이가 늘면 우리가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다른 수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네네.
그냥 뭐 사실상 별로 재미없는 수업이죠. 저한테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선생님한테야 쌀로 밥 짓는 얘기.
네, 학생들 들어볼 네. 그럼 세상 좋지 뭐 네. 이런 건데 그렇게 지루하게 네. 늘 하듯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처우 개선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지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어떤 윤리적인 어긋남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윤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도둑놈 심보다 날로 먹으려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서도 그 친구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 친구 이제 큰일 났다. 다른 친구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비판받기
딱 좋은 뭐 이제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막 그래 뭐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더니 저 빼고 다 비슷한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막 집에 오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아 요즘 친구들 왜 이래 뭐 그런 말을 했다가 이 친구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 반의 막 특수성이 아니라 뭔가 내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떤 사회적 물줄기 속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어떤 사회적 영향 때문에 뭔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능력주의를 굉장히 신성화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가 한 만큼 얻는 것이 정규직이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능력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프로파간다죠. 그러니까
네.
능력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건데 상황이 엉망진창인데도 능력주의를 신뢰하고 있는 그 배경들 그 배경 속에서 그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비정규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견들을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아 어떤 내재화된 정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차별적 보상을 받는 게 정당한 것인데 그 룰을 깨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그 책에서는 실제 교내에서는 뭐 애들끼리 노동자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자기들끼리 학력 차별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가 수능 점수를 이만큼 받았는 거고 그러면 너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인 거지.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런 경향이 과거보다 좀 커졌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를 해서. 잘했으면 그런 따위의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냐.
네. 논리가 그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 책의 2장에 그 강진솔이라는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학생이 3학기째 마지막 학기인데 이렇게 졸업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계속 졸업을 막 몇 년씩 하지 않고 이런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이 책 읽고 처음 알았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 친구의 좀 속마음이
졸업을 어떤 자꾸 미루는 것들이...
졸업 유예
네. 네. 졸업 유예
졸업 유예
저게 다 이 친구들이 가명이라 가지고
네. 네. 강진솔 그런 것 같아서 강진솔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강진솔이가
네.
그런 소리
졸하게 얘기를 해줬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먼저 항상 이런 논의가 나오면 이제 항상 사회과학에서는 100%는 픽션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안 그런 사람이 자꾸 떠오르죠. 뭐 이렇게 차별하지 네. 않는 친구들, 학교 열심히 졸업하지 않은
네. 근데 이제
예, 네, 근데
네.
어떤 패턴의 변동을 보는 건데 9학기 등록생이 50%가 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대학 8학기는 사라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기를 9번 등록하는 비율이 8학기만에 졸업하는 비율은 50%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만큼 이제 이거는 굉장히 보편화된
네.
일반화된 정서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막 대학이 이제 그런 친구들 막 속아내려고 이제
네.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실제로 입사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를 받는 거지. 졸업한
네.
자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채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뭔가 취업을 마지막 학기 때 취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싶은 거지. 졸업을 하고 취업을 찾게 되면 리스크가 커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보면 근데 그 친구 얘기인데 오늘 찾아와가지고 F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F학점.
보통은 이제 D 받을 친구가 F 주세요 그러면 뭐 기억이 안 남을 텐데 그 네. 친구가 보니까 중간고사 F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해진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살펴보니까 뭐 이런 학점 이런 건 나한테 중요한 이거는 무슨 지금 뭐 그 학점은 다시 따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취업의 문을 넘는데 뭔가 불가능한 요소들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유예를 계속 많이 했던 친구였죠.
네. 네. 그 자기 개발을 하는 20대의 특징 세 가지를 책에서 서술해 주셨는데 어떤 특징으로 20대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 개발요?
네.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취업의 목표로만 자기 개발을 하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취업 난의 무게가 네. 굉장히 크다 이 친구들한테 네. 굉장히 커서 뭐 지금 이제 이제 성령까지 포함되어서 취업 구종 세트라 그러고.
아 맞아요 구종 세트.
아홉 들었어요. 번째가 성령이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덟 번째까지는 뭐 이렇게 뭐 그래.
뭐 자기 개발. 그렇죠.
뭐 이렇게 능력을 평가할 수는 네. 있겠죠. 그게 포함된 건. 근데 성령까지가 이제 취업 구종 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네. 말로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부모의 몸이니 뭐 기업이 너무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한 사람이 네. 무조건 유리한.
그 근데, 아홉 세트 뭐 기억나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네. 맨날 외우려고 하지만 까먹는데 아.
자기개발, 사회봉사, 네. 그리고 뭐
공모전,
여행,
인턴
네.
이제 아니 이게 처음에 그게 10년 전에 3종 세트라고 등장을 했어요. 그게 아. 이제 학점, 학벌 한 개는 뭔지 또 모르겠다. 학점, 학벌
아무튼 10년 동안 3배가
네. 영어 아닌가
토익 네. 네. 거기서 하다가 맞아, 공모전, 토익. 인턴 뭐 네.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되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뭔가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줄어든 것은 자기 개발이 부족해서 취업문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좁아진
그런 얘기도 말이죠. 들었어요. 네. 옛날에는 뭐 바카스 대장정 갔다 오면 네. 이걸 쓸 수 있었는데 아예 여행사 같은 데서 히말라야 종주 이런 거를 딱 돈만 주면 어디 가서 이 취업용으로 탁탁탁 만들어 주는 그렇죠. 그런 상품이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의 1분 1초가 취업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런 네. 의미를 가지지 1초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자기 개발을 계속 강요받고 대학에서도 뭐 아까도 시작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좀 비판하면 내가 편향돼서 보이니까 네. 이 친구들이 10개 얘기를 들으면 9개는 다 그냥 사회는 다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 그 책에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상 자기 개발이 자기 개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이 볼 때 나를 어떤 식으로 역량을 평가해 주겠는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친구들은 취업인데 실제로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닌 거죠. 내가 이것을 내 상품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의적 네. 자기 개발인 네. 거죠.
네. 네.
그런 모습을 하는 특징도 하나 잡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안에서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남한테 경쟁해서 이겨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타인의 어떤 상황, 타인이 뭔가 실패하고 타인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나는 안 힘드냐, 뭐 누구나 안 힘드냐, 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느냐.
뭐 고통 없이 얻는 네.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공감대가 떨어지고 그러면 네. 이것이 첫 번째를 더 가속화시키죠. 왜냐하면 딴 짓을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해봤자 자기가 남들 막 다 욕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맹목적으로 어떤 주어진 길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사실상 계속 이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 좀 많이 그려내고자 했었습니다.
그 책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촛불 시위에는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지만 미네르바 사건이나 용산 참사에 대한 평가는 또 극단적으로 달랐다고.
저도 이 부분이 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네. 얼마나 그 안에 자본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가를 좀 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모든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서는 뭐 쌍용 자동차가 파업을 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들 혹은 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경련 간부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는 일부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제목이 뭐 괴물이라 그러지만 네. 감성이 다 있죠.
네네,
다 그럼요. 안타까움을 느끼고 네. 뭔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 지점이 확장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저 부분을 저 부분이 저런 대우를 받는 것을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노동자의 지위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 이거를 일종의 이제 무임승차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 시위 이런 거는요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 안 뭐
미친 소
이명박 정부
에이.
이런 역주행하고 하는 게 싫어요. 다 싫어서 하고 그러지만 뭐 미네르바도 마찬가지죠. 미네르바도 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러지만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뭔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능력주의 잣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하는 지점이 숨어 있다가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제가 10여 년 전에 이렇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기개발서들이 그 전과 달리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몇 권을 좀 읽어봤어요. 저도 네, 뭐 많이 읽어야 한 서너 권 좀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걸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아 이거를 뭔가 좀 이 자기개발서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좀 그러한 뭐 책이나 어떤 논문이나 어떤 글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글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책 읽으면서 그때가 좀 떠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자기개발하는 20대 특징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있는 학력 유괴주의 이게 이제 그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이제 예민한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자기개발과도 관련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20대들이 자기개발을 계속 그렇게 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자기개발을 좀 한 어떤 결과로 나오는 뭐 20대들의 모습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 저도 그게 있을까요? 너무 네. 궁금했는데요. 저는 수능을 안 보고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의 대학을 다녀가지고 이런 네. 경쟁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학교지만 뭐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는 쟤는 이제 나랑 같은 학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안 느끼고. 근데 본인은 만약에 수능을 망쳤어요. 그래서 원래 이를테면 연대를 갈 수 있었는데 서강대를 갔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음은 연대생이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정서가 도대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실제 제가 뭐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책은 쓴 다음에 제가 20대 애들한테 원했던 반응은
네.
이제 아 이거 뭐 나는 얘기를 왜 썼어 이런 거였죠. 네. 자기들 일상이니까.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없는 말 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네.
제가 보면 이제 대학 그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서로 간의 서열의 차별이
네.
이제 대학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학과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수능 컷이 가장 높은 데가 굉장히 어떤 수능 컷이 낮은 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네.
너희는 거기를 간 이유가 이제 우리 점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한 네.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슬며시 표출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는 요즘 거의 다 탑이고
네. 뭐
인문대는 다 낮으면 그 경영학과가 공공연하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다음에 인문 계열이 실제로 그걸 느끼는 거죠. 위압감을.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탑에 있는 학과는 묻지도 않아도 자기 학과를 반드시 말하고
네.
또 학과를 물어본 적이 없는데도 경영학과입니다
네.
말을 하고 또 이제 동문과나 그런 친구들은 학과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하는
네.
친구들
아.
그런 심리 상태
네, 만약에 네. 자기는 수능을 망쳐서 이 학교에 왔어요 그럼 나는 수능을 망쳤어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 잣대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만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정시와 수시
정시생과 네.
수시생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쓴 말미에 나온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정시 그러니까 수시 전형자 중에서도 사회 배려자 측면 그러니까 정시나 네. 수시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수능 점수가 수시가 약간 완만한 적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게 그럴 수가 있지가 아니고 이 수능 점수라는 게 굉장히 어떤 성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임승차다라고 바라보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수시 중에서도 사회 배려자 전형은 더 좁고 완만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균등제, 기회 균등제.
네.
그럼 이제 사회가
시골 출신들
그렇죠. 왜 네. 지역 균등, 기회 균등이 있어야 되느냐? 근데 그걸 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기균충, 지균충
놀랐어요,
그런
네.
식으로
네.
아주
네. 이제 이 충자가
그래서
엄청
굉장히 그것이 그 일부에서는 너무 작은 사례를 오버하고 있다 그러지만
네.
옛날에 없었던 일부고. 없었죠. 그렇죠. 아무리 작지만 네. 없었던 일부고 유의미한 사건들은 굉장히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막 사례들이 감춰왔던 사례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네. 그 서강대학교 친구 중에 이제 가톨릭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신부님 지금 없어졌는데
네. 가톨릭 쪽이니까요.
신부님 추천받고 하면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동아리를 갔는데 선배를 만났죠. 선배가 옛날 같았으면 너 전공 뭐야 하고 얘기 끝나는데 지금은 정시야 수시야 뭐 이렇게 물어봐.
그걸 물어봐요.
수시는 또 어떤 수시야라고 물어봐.
어떤 수시?
이 친구 이제 가톨릭 전형이라 그러니까 네. 그 선배가 혼자 막 너무 놀란 거죠. 뭐 이 막 이 멸시 막 이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바로는 못 내겠고 그래서 네. 와 가톨릭 전형 거룩하지 뭐 동아리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다오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오만한 저 표정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는 기도나 해라 네, 네. 기도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막 그런 것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정시를 합격을 하더라도 추가 합격이 요즘은 많잖아요.
네네. 이제
3차 추가 합격으로 누가 들어온 친구가 있고 한 번에 정시 합격 들어온 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그 친구 6년 동안 그 3차 추가 합격 온 애가 싫은 거예요. 이 정시 합격생은. 그래서 뭘 이 친구가 무슨 짓만 해도 다 이제 추가로 돌아와서 그런 거라고. 이제 그 이제 그 친구 6년 동안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 많죠. 그런 게 많으니까 뭐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있지만 네. 지금은 막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결국은 지잡대란 말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스카이는 애초부터 있었죠. 네. 잘한 사람 칭찬해주고 그렇죠. 네. 너 왜 공부를 잘 했었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뭐 인권이 교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에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하면 되겠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멸시를 네. 정당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러한 아주 좀 그 세분화된 학력 계급, 학력 위계 이게 언제쯤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쭉 정규직들만 있었잖아요, 공장에. 그러다가 노동자들의 계층이 계속 세분화되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하청,
되면서.
하청 네. 쪽. 비정규직이냐 또 재하청 쪽 비정규직이냐 또 재하청에 또 하청 쪽이냐 그런 시대적 흐름하고 좀 궤를 좀 같이 하지 않나 하는
그럼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우리 요즘 사실상 많이 나오는 갑질 문제는
네.
그러니까 갑질을 하려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을이 네. 막 을, 갑을 병정이 막 계속 네.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상 노동 지위가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뭐 갑도 잘 살지도 못하죠 요즘은 여러 가지 네, 갑도 네. 뭐 이렇게 내가 갑이 되더라도 좀 사회적 안정성을 누리고 하면 되는데 갑도 막 근속 연습도 짧고 막 뭐 네, 네. 야근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그런 상황인데 을이 뭐 요구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막 우스꽝스러운 거죠. 나도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상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대학에서 다루다 보면 조금 이제 선동한다고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노동 지위의 변화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노동만 나오면 선동으로
추세,
가나요?
이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하니까 가장 문제의 본질점을 짚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뭐 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들을 때는 나 비판적인 말하고 다니겠지만 뭐 선동한다 얘기를 들으면 내가 굳이 그런 얘기 왜 하겠어.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면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 재밌었던 게 항상 학교나 학과를 얘기할 때 저 수능 망쳐서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학생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하나의 관용어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묻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네.
묻지도 않았는데.
거의 나의 미들네임은 수능을 망쳐서라는 거잖아요.
되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들어왔겠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자주 얘기를 하니까 이걸 한번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펴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대학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C대학, D대학을 멸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남이 나를 내가 B대학이라 소개를 하면 나를 이제 B대학으로 이미지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한 내가 B대학이 아니다. 어떤 그날 그때 착오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좀 방어 심리 같은 것으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네.
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교가 제 주로 활동 반경이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다른 학교로 일반을 시켜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서강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여기 학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고대 서울 스카이만간 서강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 자기는. 완전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서강대라는 게 실존에 있다는 걸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긴 봤을 텐데.
근데 그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진짜 하나요? 계속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그거는
있거든요.
이제 뭐
아까 무슨 충 무슨 충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방법론적인 건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굉장한 신뢰가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과제를 할 때 그런 과제를 스스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 윤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이런 자기계발 노출되어 있구나. 내가 막 그런 말을 하거나. 아, 근데 그
과정에 하나씩 나온 사례들인 거구나.
그럼요. 그 한 100장 읽으면 하나 나오죠.
그러시는 않겠죠.
그 얘기를 끄집어내려면 아, 이 강사가 수업을 어떤 주제로 하고 있다. 나도 재밌다.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원래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카이가 뭐 좋은 학교인 거야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학벌주의가 없었다고 할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책에서 서술하신 학력 의계주의가 기존의 그런 학벌주의랑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거 분석해놓고 막 이거 대박 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분석 패턴이 좋아서 네. 근데 다들 뭐 모든 그거는 KTX 여승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예전에 학력 학벌주의는 이제 과시형이라고 좀 받는
과시형.
어깨동무에서 네. 으쌰 으쌰. 그러니까 애 학교 애교심도 있고. 근데 지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옛날에는 없었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의 친구들이 동료들 간에 그런 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제 어떤 뭔가 자신의 순위가 왜냐하면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4등 대학이라 그러면 최소한 4등으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밑에서 막 아니야 우리가 4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뭐 화가 나는 거죠. 그 어떤 내 경쟁의 위계가 깨질 때 응집을 해서 멸시를 하는 거죠. 니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져네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시형 학력 으쌰으쌰 학력주의에서 뭔가 이제 멸시형 뭔가
생존형 네, 같은 걸로
약간
네.
좀 그런 모습으로
실은 과시 그 멸시와 그런 자기 또 어떤 면에서 또 저마다 갖고 있는 컴플렉스 이게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감과 네. 우월감을 네. 늘 일상에서 네. 동시에 네. 자유롭게 수행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찌그러질 때는 찌그러져야 되고. 아 그래서 내가 연고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보면 연고대 서울대학교가 뭐 굉장히 뭐 많은 걸 가져가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펀드도 많이 받아가고 하니까. 쟤들한테 너무 몰아주는 게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불만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갔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지게 돼. 그러니까 내가 찌그러질 땐 찌그러져야 되고 그다음에 네. 내가 어떤 내보다 밑에 있는 대학생들이 뭐 좀 그러면 좀 거만해질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등감과 우월감이 뭐 굉장히 이제 뭐 예전에도 있었다면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느꼈다면 네. 지금은 늘 일상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뭐
누가 과잠을
야구 잠바를 봤는데 네. S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면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뭐 또 다른 뭐 네. 다른 대학이면 그러면서 쟤 왜 저런
저런
왜
걸 어떻게 입고 다녀?
그게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이제 네. 많다. 그래서 뭐 책에는 그렇게 썼죠. 막 누가 이제 클리어 파일에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서강대 친구인데 저 연세대예요. 그리고 학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연세대학교에
무슨 학과는 갈 수
어디 갈 수는 안 가고 여기 왔다. 네. 근데 학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인문 나쁘다 그러면 네. 속으로 웃는 거죠.
왜 그걸 보고 싶을까?
그러니까 그 심리가 궁금했던 거죠. 네. 그 심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
자기 확인이 그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의 그래서. 이면이 네. 기성세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네. 하는데
실은 사회의 거울이잖아요.
네.
이
근데
대학의
이제
모습이.
또 일부 20대는 또 오해를 또 하더라고요. 이 책에 사실상 네. 아니 20대를 대상으로 했지만 20대를 욕한 게 아니고 네네. 가장 너무 슬프더라 이런 네. 얘기인데 20대들 중에서는 이제 뭐 우리를 너무 뭐 나쁘게만 조롱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뭐 많았죠.
예, 네. 네, 계속 그런 그 학력 위계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또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제 644 숭실대 사건.
네.
예. 그 사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사건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반응이 없는 커뮤니티 논쟁은 늘 있어왔죠.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뭐 훌리건이 막 설치고 하는 건 네. 굉장히 많은데
그 무슨 예. 게시판 같은 데서 네. 그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644 네. 등급을 받은 친구가 예. 언어 뭐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네. 이제 644 등급을 받은 친구가 숭실대학교에 추가 합격이 지금 아마 곧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644 등급이면 숭실대를 가는 거구나. 그럼 네. 숭실대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
막 논쟁이 되게 막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뭐 그런 일 없다, 뭐 이런 그런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뭐 진위 여부가 진짜 644가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숭실대 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이 학우들이 볼 때는 저 친구가 우리의 급을 떨어뜨린다. 아. 그래도 인서울엔 인서울인데 인서울도 그냥 다 인서울이 아니다. 그런 이제 이미지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런 오면 막 지방에 이제 우리가 지고국이라 그러죠. 지방 거점 네. 국립대학교 거점 친구들이 네. 막 자기 등급만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 내 네. 봤지? 내가 서울 왜 안 간 줄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 네.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든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하나 벗겨내기 위해서 막 하죠. 그러면 또 뭐 숭실 때 탑 학과들이 막 와가지고 내가 뭐 연고대 못 갔을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막 논쟁을 네.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 일단 컸고요. 사실상 그 사례를 제가 어떻게 수집을 했냐면 이런 각도로 우리가 한번 사례를 수집을 해보자 그랬을 때 예, 예. 50% 정도가 그 사례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따끈따끈한 뉴스였던 거죠. 듣는 순간 아 이거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컸고 학교에서도 그걸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해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반응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도 이 화제는 알아야 될 중요한.
네네네. 너도 나도 막 끼어들어서 네. 막 네. 혹시 우리 학교 막 우리 학교 욕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그렇죠. 그런 이런 이후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대학 평가 같은 거 나오면 네. 이제 막 그 뭐 막 너무 이렇게. 훌리건들이라고 그러죠. 막.
훌리건. 네.
그래서 많아서 소송 대학이 직접 소송 막 걸고 저 아이디 막 추적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훌리건인가 네, 네. 봐요.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제일 예민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왜 그 대학들이 더 예민하죠?
일단 원래는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대학 평가에 최적화된 학교입니다. 대학이 기업하고 완벽히 성균관대는 삼성이고 그렇죠. 중앙대는 네. 이제
기업이
부산이니까 네. 그러니까 등급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그러니까 막 올라가니까 서로 막 이제는 성균관대 우리가 위지 뭐 어? 아. 자기 이게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학교에 그리고 기업이 들어왔는데
그런 평가에 익숙한 구성원들도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학교도 그 그런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런 평가나 그런데 굉장히 모두가 예민해져 있고
그렇죠.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대학 서열화. 이러한 문화가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학교 막 성적 학교별로 성적 내 가지고 점수 매기고
그건 너무 옛날 아니야?
너무 옛날인가?
네. 근데 대학 인구가 네. 늘어났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뭐 어쩔 수밖에 네. 없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 중에 50% 이상이 대학을 가는 게 96년도 7년도 5, 6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년대로 가보면 대학 간 곳 이미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그걸 뭐 그러니까 대학생들끼리는 직업이 배분되겠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상위 30-40%에 속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10%가 좀 안 됐던 거예요.
네, 80년대는 네, 80년대 뭐 그때부터 좀 확 늘어났죠. 전두환 네. 정부부터 늘어났는데 근데 뭐 그런 객관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서열이 더 촘촘해진 거겠죠. 그러니까 1등하고 꼴찌가 1의 차이가 있었다면 대학이 인구가 늘어났고 대학이 늘어났으니까 객관적으로 1보다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그걸 같은 것으로 봐. 이런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회가 어떤 토대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대학 서열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좋은 대학도 있고 나쁜 대학도 있겠죠. 뭐 퇴출할 대학은 퇴출을 해야 되고 뭐 대학을 항상 평가를 대학이 무슨 평가를 받지 말아야 되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떤 자기개발 열풍이라든가 인문학이 태보되어 있고 하는 그것은 그런 상황이 날 때 그러니까 내가 욕해도 된다라는 어떤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든 줄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세워놔서 동기부여가 되면 좋아요.
네.
근데 줄을 세워놓으면 무조건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막 제가 제 딸이 이제 초등학생 올라가는데 유치원에서 네. 줄넘기 네. 배우는데 줄넘기도 등급제.
네.
줄넘기 아우 난 C급이야 막 아 줄넘기 좀 못했다고 아우 난 C급이야 도무지 아, 9급은 넘볼 수가 없어. 막.
아, 유치원에서 그런 평가를 하나요?
에 그, 아니 평 그러니까 줄넘기 운동을 하죠. 근데 네. 그거를 등급제로 하면 가장 몰입을 하니까 아, 이게 무슨 교육이요? 그러면 분위기상 야 뭐 뭐 10등급 뭐가 문제야? 9등급 빨리 되면 이게 아니고 8등급, 10등급 막 놀리는 거죠. 에이, 너는 아직 10등급이냐?
제가 들은 얘기는 모 대기업에서 만약에 외부 사람들하고 협력회의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앞에 표차를 놔두잖아요. 거기 뭐 과장, 부장 이런 포다 띄고 무조건 대학이랑 학부만 적어놓고 그 뒤에 이름만 적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원 학벌 세탁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이런 정말 이거는
그거 있죠. 네. 그거는 전형적으로 많이 그건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학부 순수 네. 학부를 서울대학교 나온 커뮤니티 방을 따로 만들어 달라라는
아.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원 다른 대학을 나오고
대학
그렇죠. 네. 대학원 친구도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러면 네. 불만인 거예요.
네.
순혈로
순혈로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요구가 한번 됐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면 밑에서 이렇게 오르다가 오르려 그러면 다들 에휴 무슨 에휴 뭐 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근데 눌러주는 게 없으니까 슬쩍 떠오르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시대를 경험한 대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사회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뭐 제가
사회 미래학자 네. 역할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죠. 그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끝낸 책에서 그런 네네.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책이 프롤로그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자살률이 10등 때 1등이잖아요. 10년째 1등이잖아요.
아,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3, 40년 돼서 청와대에 모이는데 40년 동안 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 아, 상상으로 그래서
네.
근데 막 유엔이나 이런 데서 막 권고를 하는 거 정신 차려라
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 이게 네. 발견하라 그러는데 그 40년이 지나서도 죽는 건 인명은 제천이지 자살의 사회적 원인이 뭐가 있어?
뭐 죽을 힘으로 살았어야지
사회적 원인 뭐 복지 네. 늘려라고 막 듣고 경제를 그것도 빨갱이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는 굉장히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아픈 줄 모르는 거죠.
네.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는 굉장히 그런 유토피아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디스토피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행한 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눈문으로 보게 될 때 충분히
네.
이제 왜냐하면 더더 왜냐하면 그런 추세와 뭔가 개인의 어떤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추세와 노동 지위가 더 안 좋아지고 이제는 뭐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은 뭐 미래가 뭐 노후가 안정적이요. 그러니까 그래 공무원을 힘들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정규직은 너무 생활이 안정적이요. 그러니까 정규직도 힘들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준규직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 구조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사회적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은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대가 오고도 남을 것 같아요. 불행한 줄 모른다는 게 너 불행해 이러면 누가 불행해 이러면서 막 화내고 막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네. 사회에서는 와 이게 무슨 뭐 내가 뭐 정의 인권 외쳐봤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오직 성공을 해야 되니까 부모한테 돈 지원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지원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또 철학 못 하거든요.
그럼요.
내가 엄마 나 철학과 갈래 그러면 막 엄마 막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성공, 대기업 취업 이런 것들이 제일 최고의 과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사회가 되면 뭔가 우리 사회가 이제 뭔가 되돌리는 것 자체가 이미는 뭐 학과가 없잖아요. 이미 인문 사회는 다 철퇴를 맞아 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근데 저는 가장 극단적으로 음모론으로 나가야지
네네.
지금 정신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에이. 위주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 둘 때는 세월호는 반드시 다시 침몰한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죠.
이렇게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탁구 치듯이 모멸감을 주고받고 또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왜 문제 제기를 안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3장 마지막에서 그런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두 가지는 네. 뭐 우리가 일반적인 거예요. IMF 이후에
네.
그러니까 뭐 IMF라는 것을 이제는 저는 그렇게 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첫 휴가 나올 때가 IMF 터졌을 때인데 네. 막 서울역에 노숙자를 보고 막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데 그 표정이 너무 비장한 거죠. 저 사람이 누군가의 선생님이고 누군가의 네. 부모님인데 야 이거 잘못 살면 정말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네. 거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IMF라는 것은 이제 의사들한테 보면 무슨 뭐 무슨 병 원인 말하라 그러면 뭐 서구화된 식습관의 증가로 그냥 말하는 거죠. IMF는 네. 한국 사회 모든 현장에 다 연결되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로켓처럼 자살률이 증가하고 네. 모든 이제 국영수 문제집만 풀어야 되고 네. 다른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경쟁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계화된 관계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빠르고 남이 뭔가 그것을 공정한 경쟁을 아닌 가정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런 원인이 있었고 이제 하나는 또 뭐 자기 개발처럼 뭐 아주 미세한 확률 요랬던 친구가 뭐 지방대를 다니던 누가 뭐 하루에 두 시간씩만 자고 이렇게 애프터 비포 애프터라는 개념으로 설명했거든요. 네. 짜잔 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나 미세한 확률에 희망을 거는 거는 사실 주술이죠. 주술.
맞아요. 미신 같은
미신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팩트가 존재한다고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없거든요. 네. 늘 이제 근데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그런 아주 미세한 확률에서 팩트를 갖고 와서 여기 증거 있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상업화가 되어 있지만. 근데 그거를 한쪽에서 또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브레이크를 그렇죠. 밟아줘야 된단 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언론의 저널리즘인데 뭐 없다. 지금은 네. 언론의 저널리즘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 자본주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단체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학이 완벽하게 취업사관학교가 되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은 단지 취업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취업에 방해되는 것까지도 이제 나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를 들어야 되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구나.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학의 기업화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훨씬 더 뭔가 현재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의심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본주의의 전사로 길러지는 네,
완벽한 경쟁 완전체가 되는
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부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학과가 전체 한 학교 학생의 그 반을 차지한다고 네, 그런 내용이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또 조사를 네, 했는데 네. 이런 수치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2개 대학이거든요. 뭐 예, 여기 예. 통폐합되고 그러면 뭐 180몇 개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4년제 대학이
네, 4년제만 네.
경영학 계열 학과가 640개입니다. 경영학 640개. 계열 학과가 네. 한 학교에 한 3개씩 4개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학과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뭐 경영 관리
컨텐츠 네. 뭐
예, 디지털 경영 예. 뭐 경영 뭐 어쩌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리고 그 실제로 그것에다가 뭐 경제 계열 그다음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광고는 다 광고 경영이거든요. 네. 그걸 합쳐 보면 그 수치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인문대 학교 그러니까 그 대학생 전체에서는 경영학 계열이 10%예요. 네. 대학생 전체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전체인데 예체능하고 이공계 떼고 인문학 계열로 보면 네.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 계열이 120몇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계열로 볼 때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점수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경영을 가게 되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친구들은 경영학 복수 전공은 가장 필수 전공이죠. 네. 경영학 친구들은 절대 다른 학문에 아쉬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네. 다 우리 거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파이가 늘어나면 교수의 숫자도 늘어나죠. 그러면 교수 회의를 하더라도 숫자가 느는 데는 항상 입에 주장이 세지죠. 뭐 학교 경영을 한다든가 여러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이 경영학적 네. 가치가 스며들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교양 과목도 왜냐하면 교양 과목이 다 그 학과에서 교양 과목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경영 파이가 커졌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교양 과목들도 이제는 경영학 냄새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뭐 중앙대학교에는 회계와 사회가 필수니까 회계학이 회계학이 필수고, 그다음에 뭐 CEO 특강이다, 뭐 그다음에 뭐 리더십 강좌로 해서 뭐 나비 넥타이 매는 법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거 많고.
나비 넥타이요?
네, 뭐 글쓰기와 말하기 같은 수업은 뭐 글쓰기는 자기 속에서 쓰는 연습하고, 그다음에 네. 말하기는 토론 어떻게 하느냐.
말하기 면접 연습.
그다음에 뭐 인생의 적성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뭐 삼성 계열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뭐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게 네. 일종의 보면 뭐 경영학과의 얘기가 아니라 대학 자체가 경영 풍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린의 철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그러면서 대학에 사실상 그런 풍토가 심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영학과가 아니라서 대학이 취업문을 닫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기업이 네. 애초에 있지, 야 경영학과만 받을 거야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니까 경영 나와도 취업이지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공계는 공학 계열은 취업이 잘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공학 계열 한 70% 정도 취업을 하면 경영학과는 한 65% 정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적었는데 지금은 경영학 계열도 50%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영 나와도 이제 취업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뭐 경영학 선택한다고 일자리 늘어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방송국 PD가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교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경영학을 배운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지는 뭐 아파트 주민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아,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네. 이게 쉽사리 어떤 그냥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취업 안 되는 없애고 하는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쭉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 듣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다소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대는 전혀 안 충격적이에요.
그런가요?
그렇겠죠.
예, 예. 오래전에 한 연예인이 시청자들에게 부자 되세요 하고 외치는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광고를 보면서 저게 뭐지? 저런 싸구려 문구로 광고를 만들어도 되나?
네, 우리 사회에 리밋이 없어졌다는 느낌이었죠.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뜯쳤어.
네. 네, 사람들이 그 광고를 광고에서 부추기는 욕망을 좋아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광고가 그냥 하나요, 다.
그럼 수요가 있으니까, 인기가 네, 있으니까. 네.
대표적인 어떤 자본주의 욕망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천병이죠. 네. 네.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이제 그 광고 생각이 좀 났었고요. 자유개발서 열풍이 불고 대학에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광고가 나온 그런 시기하고 또 이제 맞물렸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청춘을 취업 준비에 바치고 그러한 20대 대학생들의 일상과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뭐 이런 얘기들 좀 들려주셨고요. 이 시간이 그들의 삶, 20대 청춘들의 삶을 좀 더 이제 이해하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20대 대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또 있고 그러고요. 어쨌든 뭐 아쉽지만 그 1부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에 그 더 좋은 얘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고요. 이 책에 관해서 2부에서 또 그리고 화요일 날 곧바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예, 기다려 주시고요.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 꺼도 미란 불을 꺼도 우한 레디오 클럽 TV 팟캐스트.